17장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은 부러워하셨다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윗 왕조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영원히 서리라 하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합니다. 다윗 언약이 주어지는 장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에스라 시대에 다시금 민족을 재건하는 그 시대에 이루고 붙잡고 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재현해야 할 또 재건해야 할 이어갈 그 은혜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던 다윗 언약을 역대기상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통일 왕국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그렇게 편안한 백향목궁에서 살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초라해 보이기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속마음을 나단에게 비추게 됩니다. 2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나단도 다윗의 말에 동의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게 되면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리더다 하겠습니다.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기에 그 자신의 개인적인 영성과 신앙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기에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나단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안전, 미래 이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직언을 하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할 말 다 하는 또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좋은 건 좋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그저 애둘러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자신의 기도 가운데 들은 말씀을 또 판단한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를 지근거리에 두고 있으니 이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리더이다 하겠습니다. 나단 역시 진정으로 행복한 선지자이다. 어떤 쓰디쓴 고언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으니 정말 나단도 복받은 선지자이다. 역사서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선지자들 왕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습니까? 단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는 그 이유로 바른 말을 했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니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냥 교원 영색이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듣기 좋은 말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어서 개인도 나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이라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무리 마음 아픈 말이라도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겸손하게 돌아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이 가정에서든 또 사회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그렇게 다윗과 같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원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고원을 해주는 사람이 계속 옆에 같이 있을 것이고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고원을 해줄 수 있는 참 조언자를 주님께 구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조언자에 있다면 이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이제 나단은 다윗에게 동의를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전체 내용을 핵심만 세 가지 잡는다면 첫 번째는 다윗의 성전 건축은 불허한다. 대신 그 마음은 받으시고 8절에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요즘에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이 세상 누구나 그 이름을 칭송하고 알 수 있는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이겠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다음 대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이어지게 하겠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린다. 이것이 16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그 뒤에 참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도 백성들이 그 쿠데타를 다 멸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또 왕위를 세웠던 것, 이 다윗 언약이 계속 이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다윗의 손자대에 가서 그 왕국은 분열되었고 르호보암 때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북왕국은 722년에 멸망했고 남왕국은 586년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졌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 하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세속 왕권에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하시겠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 이어지면서 그 예언으로 창세기 49장 10절 유다지파를 통하여서 그 규가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유다지파를 통하여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다윗 언약에서는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으로 갱신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하며 경청했던 그 다윗의 삶.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인생의 주권자는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 앞에 확신 가운데 주 앞에 서서 주의 뜻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의 성취의 때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 읽으면서 새벽 강단 마칩니다.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 곧 실현될 것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의 얼굴 뵙고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인생의 길 믿음 위에서 기쁘게 걸어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